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섭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풍족히 먹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 권사님에게 필요한 은혜, 또 우리 집사님에게 필요한 은혜, 또 우리 권사님에게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주님 한 분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이 시간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 같이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박수할 수 있는 분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현실 걱정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다 거두어 가주시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쁘십니까? 정말로 기쁘십니까? 그럼 일어나서 저는 몇 분 춤추실 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 춤추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배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또 그런 구원의 사모함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곳이 영광스러운 현장이라고. 그래서 그 감동의 은혜가 물밑듯 밀려올 때 진정한 저곳이 아픈 곳들이 치유가 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그 구원의 현장이기 때문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 그 역사 나타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여기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런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마지막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은 그대로인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것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이 북한의 실세들을 조종하는 마귀의 세력을 소멸시키어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정치나 경제가 혼란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서로 다툼이 없고 서로 상생하며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민생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홍익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어 사랑이 많은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온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마음 주셔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범성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녀,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 어려움 등 아픔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필요를 채워주시어 자녀들 마음에 나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 환영합니다. 제 옆에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디 좋은 데 온 것 같아요. 나무숲 사이에서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성경 통독은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진 못해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식으로서 영의 양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쭉 섭취하시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고 막 그러실 순 있어요.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내적 치유 수양회가 이번 돌아오는 금토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훈련생들이 마음에 쌓여있는 많은 상처들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으로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이제 온 가족 예배 브라보 마이 패밀리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이렇게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인데요. 가족들 같이 또 데려오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또 우리 가족들이 계시다면 또 함께 모시고 오셔서 예배드리는 귀한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고 또 그런 가족들이 또 멀리 계신 분들은 또 그냥 오시면 또 현장에서 또 같이 영적인 가족들 또 모아서 또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모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중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선거를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종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로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순례 이제 6월 7, 8일 이렇게 금토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19분의 기쁨이가 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제 11좌석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이 자리에 가셔야 할 분들 권면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섬김이로도 많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지하 문화관에서 섬김이 전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쪽 근처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근처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끝까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오후 찬양 예배로 모아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도 주님 앞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순종함에 이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가 분명히 내 올라올 때는 아니랬는데. 예. 네.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이 성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그 인도자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서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받고 또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요 앞부분에 읽었던 앞부분에 있었던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를 꼭 같이 닮은 꼴로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 어떤 시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이 과정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시점에서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미래적인 시점에서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여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29절에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일련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대요. 누구를 미리 아셨냐면 예수 믿는 자가 누구일지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누구일지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예수님 다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게 하도록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그렇게 정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렇게 미리 아셨냐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아셨냐면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언제요?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기 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우리의 그 잘남이나 어떤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에 어떤 특출남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놀랍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미리 아시고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이 부르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이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모든 이 복음의 말씀들이 이 땅에 뿌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 내적인 부르심에서 갈려지게 됩니다. 아까는 외적인 부르심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다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막 이제 하여튼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내적인 부르심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들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부여잡게 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후에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르시고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이걸 칭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고백한 이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의롭다는 선언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자가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시고 땅땅땅 치는 것입니다. 이 확정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매우 이게 시점적으로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이런 비슷한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또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예요. 다시 오실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이 전체의 온 몸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몸과 똑같은 그 몸을 입게 돼요.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의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몸의 속량을 받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치시기까지 주도해 가십니다. 누가 주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주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국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믿고 나서 이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시고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전체적인 이 큰 그림입니다. 이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온 거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받는 것은 이 내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본질적으로 이 내부가 비슷해져서 이 겉모습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겉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속도 비슷한 거예요. 속과 겉이 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그곳인데, 그렇게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까 말한 그 구원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딴지를 걸거나 평가를 하거나 트집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과 또 성도를 구원하는 과정,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을 두고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지를 증거를 들어서 설명해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느냐. 31절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면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32절에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니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얘기해요. 더 나아가는 거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으니, 그 다음이 이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아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그 내주신 그 분을 보니, 그러니까 아들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닙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됩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이끄시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데, 그 수혜자인 그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의롭다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게 심판자이신데,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데, 그 심판자께서 심사숙고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의롭다 하고 판결을 탁 내리신 다음에 이 봉을 내리치셨습니다. 너는 의로워 라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은 확정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딱 난 거예요. 완전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에서 3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3심의 마지막 최상위 법원에서 이거는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번복될 수 없습니다. 다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이끄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우리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고발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네, 저라도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자들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이 환난은 이 내적인 환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과 영의 이 대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반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 죄의 소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힘이 우리는 우리 안에는 이렇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치 속에 있는 긴장과 갈등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투쟁, 그것들을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곤고와 박해, 이것은요 행동이 제한된 상태인데 우리가 그 스스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울이 옥에 갇히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제한되어지는 그런 상태들을 말합니다. 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들. 기근, 이런 것은 굶주림입니다. 적신, 이것은 벌거벗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기근과 적신, 이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박해,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36절에서는 이게 이제 이 끊을 수 없겠냐라고 말한 이 환난과 그 다음에 곤고와 박해와 또 기근과 적신,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죽음과 멀지 않은 매우 가까이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처지를 말합니다. 이게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외적으로도 정말 실제로 그 죽음의 위협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서 이런 환난과 핍박과 또 적신과 또 위험과 칼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간신히 이긴다? 근근히 이긴다? 가까스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자,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확신하고 있는데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깊음도 높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벽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고 끝까지 지켜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이게 고발당하고 정죄, 그 다음에 환난, 박해, 적신, 위험, 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뢰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은 막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이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던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환난은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는 환난과 박해와 유혹 이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러한 환난과 시련 이후에 그런 시련을 받고 나서 그러한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환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과 박해와 유혹과 정죄를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넉넉히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이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가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환난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여러분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것이 갈리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환난이 찾아올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 깨워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흔들어 깨워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환난이 나를 그렇게 깨워낸다는 겁니다. 박해가 나를 그렇게 깨워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환난이 찾아와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이겨냈어요. 환난이 그 사람을 이겼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환난을 어떻게 해요? 환난을 이겨내죠. 그런데 환난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겨낸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환난이 예수 믿는 자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 때 주춤할 수 있고 또 뒷걸음질 칠 수 있고 몇 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그리스도인을 이겨서 지디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어 깨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무엇보다 강력한 그 사랑이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것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일깨우십니다. 고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착각 속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서 끊어졌구나.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기가 아멘이 나와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제 원고에는 아멘. 네. 자, 다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착각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정말 부대끼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대번에 딱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환난도, 그런데 이제 그럼 저는 이제 말씀드려요. 한번 내버려 둬보세요.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을 내버려 두면 내 안에서 나침판을 이렇게 딱 놓으면 나침판이 이렇게 막 흔들거리다가 결국은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고발이 다가오고 정죄가 다가와서 우리가 막 흔들리다가도 이내 곧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분출되어지도록 하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막 내버려 뒀는데 여러분이 막 끝간데 없이 막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새가족반 다시 해야 됩니다. 새가족반 다시 하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영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환난이 그리스도인을 이겼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운 걸 나눌 수는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여러분이 도대체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이 세상을 도대체 이길 수 없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이 새 가족반을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오, 쟤네들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면서 오,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 계속 너무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세상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라는 말이 자꾸 입에 계속 붙어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리로 몰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한 번도 넉넉히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네 지금 다시 오셔서 새가족반 상담을 받으시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우와 쟤네 뭐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약한 것 같고 세상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서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지고 오고 이거는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디자인하신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착각이라고 했어요. 환난이 크다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란이 이만큼 와도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으면 환란을 능히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이 이 정도면, 환란이 이 정도 왔는데 우리의 힘이 이 정도면 이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환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란보다 더 큰 무엇인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종류의 박해와 곤고와 또 적신과 위험과 칼과 또 정죄와 고난과 고발과 막 이런 것이 와도 그것이 아무리 높은 차원이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잘하면 역사할 거고 너가 못하면 역사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건 결정됐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강력한 사랑으로 부어주시도록 이미 끝난 얘기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아버지가 이르되 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네,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한테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러한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저만 아나요? 이러한 간극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주 벌어집니다. 자, 지금 또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하며 강력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살림을 말아먹은 동생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 살림 말아먹은 아들을 칭찬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잔치를 열어줬어요. 손잡고 막 이렇게 해서 잔치를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수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명을 어김이 없이 일을 쇠가 빠지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염소 새끼 한 마리로도 아버지께서 주신 적이 없는데 이게 그 살림 말아먹고 온 아들한테 이 소를 잡아주시다니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신 거 모조리 다 했는데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아주 그 명언을 남기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 거다. 이런 웃지 못할 예, 네, 저만 이렇게 이게 재밌는 일일까요? 이게 희극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이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큰아들은 염소 새끼가 아니라 염소가 자신의 것이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원할 때 그것을 잡아서 잔치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이 사랑이 정말 그 저렴한 비유로 따지면 한 100억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그 100억을 현금으로 다 쌓아놓고 있는데도 계속 이 굶고 살아가고 있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아들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명령하시는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보상하지 않으시고 인색하시고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완고한 아버지로, 또 아버지를 그럴 뿐만 아니라 폭군이요 깡패로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머리로 그렇게 인식하진 않았죠. 마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하면서도 단 한 방울의 아버지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고 나를 고발하시고 나를 정죄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내가 너의 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깡패고 하나님이 폭군이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땅을 치고 하여튼 통탄을 누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시는 분이시오. 또 하나님은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막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까지 주시는 분으로, 또 고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상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드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서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 계시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품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벌어진 일을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깨어서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마귀는 나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환난과 박해,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 바른 이미지,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끌어다가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이기는 그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지 않도록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루하루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제가 이 시간 영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뭐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요, 그 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시고 또 제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시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할 때 주님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죽을 것 같은 순간에는 기도가 유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 수려하게 나오지 않아요. 신음하게 됩니다. 주님 신음하게 돼요. 막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그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요 여러분 탄식하세요. 정말 그런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는데 막 너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막 그때요 막 막 신음해요. 막 제가 막 신음한 뭐예요? 제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막 성령을 통해서 막 신음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신음을 들으신다. 막 유리하게 막 열심히 막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막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이런 신음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서요, 여러분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 앞에서 신음합니다. 그 한복판을 우리가 지나가기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인내하로서 그 자리를 지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하기 원합니다. 신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음하며 나아갑니다. 레게스칸도라 레베겐데 스칸달 레베겐데레 레베게레 레베게 션다라라베겔 레겐데 스칸다라라베겔 알아봐. 주님에게 스칸달레베게레레베게레레베게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레게스칸도레베게레레베게션다라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스칸데레레베겐데레레베게레레베게르 이 고난 한복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션다 스칸달레겐데레레베겐데 스칸도레베겐다라라바 레겐데레레베게레레베게레레베겐데 스칸도레레베게레레베게레레베게라라바 간바레레베게라라바 레겐데 스칸도레레베게레레베게레레베겐다라라베겐다라라베게라라바 할렐루야. 주님에게 스칸다라라 베게라라 바간바레레 베게라라 바 할렐루야. 주님에게 스칸다라라 베게라라 바게라라 바간바레레 베게라라 바 레겐데레레 베게레레 베게레레 베게라라 바간다라라 바갈라게라라 바 할렐루야. 레겐데레레 베게레라 바 스칸다라레 베게레라 바간다라라 바 레겐데레레 베겐데레레 베게레레 베게라라 베게라라 바가라라 바가라라 베게레레 베겐데 스칸돌라 바라라 바 레겐데레레 베게레레 베게레레 베겐데레레 베겐데 스칸돌라 베게라라 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레겐데레레 바간바레레 베겐데 스칸돌라 바. 또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난과 또 시련과 박해와 이 모든 환난들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컨펌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을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것이 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편에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위하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며 나에게 힘주시며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이끄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레베긴 바스칸데 레겐다라라바 간바레레 레베겐 레게레라 베겐데 스칸다 레베겐다라라바 가라라바 레겐데레레베겐데스칸달레베겐데스칸달라베겐데라라바감데레레베겐데스칸달라라라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 나에게 의심니까라고 말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레게 스칸도라라베겐 바라라베겐 데스칸달라라라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여정을 밟아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우리 안에 인내의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을 주님 수없이 많이 또 마주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 시간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 안에 나의 사랑을 부었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궁극의 사랑을 내가 너 안에 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워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요 우리의 혈기로 이기는 것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길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고개를 숙인 우리 모든 홍익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